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는 참 겨울이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이 한 이렇게 10cm씩 쌓여 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래서 참 겨울을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한 3월쯤 되면은 들판에 야생화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꽁꽁 얼었던 그 땅 가운데 야생화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작은 들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을 다섯 개의 덩어리로 보통 5부로 나누는데 오늘 5부가 저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5부입니다. 근데 이 5부의 첫 문을 딱 열면서 뭐라고 1절을 시작하는 거니?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감사 제문을 제일 맨 머리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의 5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머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107편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을 받은 자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6편, 107편 그 위편에 있는 106편에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포로기에 있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106편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이 백성을 모아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십시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3절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온 자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의 시기에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간증을 들은 공동체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만났는지 이들의 간증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단락을 한번 나누어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들이 광야에서 고통받았을 때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옥중에 갇혀서 고통받았을 때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병에 들여 고통받았을 때고 오늘 본문은 다루지 않겠지만 23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바다의 가운데 항해할 때 고통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옥에 갇혀서 병이 들어서 고통당했을 때 이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있을 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900에서 1000킬로 정도 됩니다. 도보로 걸어올 경우에 약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가장 직선 코스는 어딘 거니? 광야길을 통과해 오는 게 가장 직선 코스입니다. 그런데 귀한 자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 2세기에 대부분은 광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에스라는 포로들의 귀환을 앞두고 에스라 8장에서 얼마나 염려가 됐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을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됐던 에스라는 아하 강가에서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에스라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진노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귀환하는 길에 원수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 마병과 보병을 달라고, 보병을 보내줘서 우리를 호위해 달라는 말을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병과 호위병이 없이 그 광야를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이 그 길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떨어지고 배는 고프고 기력은 쇠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수의를 입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나락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올 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가야 할 바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10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암울한 감옥이고 철문으로 되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 안에서의, 실제로 바벨론에는 20개의 성문이 있는데 다 논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쇠 빗장으로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들은 바벨론 안에서의 포로 생활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비참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함으로 고통이라는 쇠사슬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과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 무관하거나 이웃을 함부로 할 때 우리는 암흑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 암흑이 대중 속의 고독처럼 고립감에 빠지게 되고 외로움이 엄습하게 되고 우울함, 그런 말미암아 공포, 두려움, 불안들이 우리 자신을 꽁꽁 얽어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근심이, 고통이, 불안이, 두려움이 우리 자신들을 꼼짝 못하게 꽁꽁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늘 말씀에는 내 영혼마저 어둠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독전처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였던, 내 안에 내가 전부였던 우리의 교만을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꺾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고통과 마주하게 될 때야 눈을 들어 누구를 찾게 되는 거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바벨론의 견고한 철문을 부수시고 그들을 얽아매고 있는 쇠빗장을 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분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어둠을 끊어버리실 것이며 스스로의 근심과 염려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끊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과 악 가운데 있다, 병이 들어있을 때입니다. 병이 들게 되면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음식이 먹기 싫어집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음식이 먹기 싫어지면 몸이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몸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마저도 부자유함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병색이 짙어져서 어디의 문 앞에 이르렀는 거니?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 안에서 부자유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들이 만난 광야, 옥, 병 중에서 만난 고난의 상황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6절, 13절, 19절에 보면 이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공동체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과 15절과 21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 마치 후렴금처럼 고통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고 억압의 상황 가운데, 근심의 상황 가운데, 질병의 상황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온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통이 참 너무 싫습니다. 사역을 오기 전에 사역의 길 중에서도 엄청난 고통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참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 뜻은 무엇일까요? 시편 이 107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니 갑자기 인자하심과 고통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니 끝을 시편의 107편의 끝을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핵심은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고통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혜란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건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 지혜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 속에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 지혜자가 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지혜를 탄생시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을 아는, 그분을 맛보는,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지혜를 탄생시킵니다. 우리에게 일상의 고난은 참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저는 장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해 참 어려움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억울한 일로 인하여 동료에 억울하게 사직하신 분이 있고요.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암 수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암에 또한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항암 중에 있는 분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고기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정도가 아니라 앞이 캄캄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심방할 때마다 그분들은 처절할 정도로 주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저렇게 주님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님만 부여잡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여잡지 않으면 두려움, 불안, 근심 본인을 눌러서 그곳에 갇힐 것 같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근심과 고통의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침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함께 노래하는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며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고통에 매이지 마시고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원 중에, 여러분의 아는 지체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